홍도로서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연말 연시를 뭐 일상 예전처럼 보내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2년째 되고 계속되고 있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말 연시가 되면 뭐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물론 많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전혀 모르고 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나 작년이나 작년에는 뭐 정신없이 뭐 올해 내년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거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인간 정신이 진보할 것인가 과학이 진보할 것인가 과학은 진보할 것 같은데 인간 정신은 진보할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어폐가 있죠. 정신이 진보해야 과학도 진보하고 함께 진보하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말 연시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나니까 또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왁자지껄하게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연말 연시에 이렇게 콩도롯의 이런 책들 얇고 어렵지 않으니까 한 권쯤은 쭉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냥 풀타임 스튜던트니까 항상 뭐를 계속해서 읽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있죠. 파트타임 스튜던트들 파트타임 스튜던트인 분들은 연말 연시에 시간이 났을 때 이때다 하고 이런 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 적당치 않을까 한가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가한 시간을 책 읽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콩도르세가 서두에서 했던 얘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지구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런 말 있죠. 자연은 우리 인간들의 능력의 완전성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자, 완전성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퍼펙터빌리테, 완전 가능성, 이 완전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루소, 장자크 루소가 처음 내놓은 것이죠. 그 코젤렉 개념사 사전에 따르면 루소는 1755년에 완성을 추구하는 능력, 즉 완전 가능성을 개별적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동물과 구별하는 기준으로 보았다. 그래서 1798년이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문 용어 사전에 기록된다. 즉 진보성의 원칙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칸트라든가 도이치 쪽으로도 전해졌다. 이 완전 가능성의 진보라고 하는 요 것이 콩도르세는 역사로 움직이는 힘이다. 어떤 한계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이 된다. 그렇게 믿었죠. 그리고 그런 완전 가능성을 계몽주의자들이 완전 가능성을 진짜로 실현한다 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수단은 무엇이냐? 바로 과학적 이성의 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물론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콩도르세를 비롯한 그 당시에 그 18세기의 계몽 철학자들과 서구 지식인들의 생각, 그게 대단히 그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롬이 벤담이라든가 또는 앞서서 우리가 거론했던 프란시스 베이컨, 새로운 아틀란티스 이런 것들도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죠.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온 위협이 바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아니십니까? 그런데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도 결국에는 인간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그런 것들도 바로 18세기 계몽주의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인간의 완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그런 환경적인 재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슨 거대한 음모라든가 있지도 않은 것이라든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둘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본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문제 또한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자, 이런 낙관들을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계몽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18세기뿐만 아니라 19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 바로 이게 18세기, 19세기의 그 장밋빛 전망. 장밋빛이라는 말 참 좀 상투적인 말이니까 안 써야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무심코 나왔는데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 그런 전망을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서구의 지식인들은 공유하고 있었다. 295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둘째 줄에 콩드로세는 이 신념을 인간의 역사에 투사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 가능성 성취에 의한 역사의 진보라는 관념. 이 관념이 바로 진보사관이죠. 진보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진보사관은 원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거론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겔이나 마르크스 이전에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합리적 세계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들과 프로이센의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보에 대한 역사적 관념 또는 역사의 진보라고 하는 관념, 이런 관념들은 공유되고 있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지나가야 될 것, 바로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진보사관의 원조는 아니다. 계몽철학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근대 계몽철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마르크스 역시 근대 계몽철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아무리 마르크스가 당대의 그 열악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인한 사회적 참상을 이제 우리 이어서 저 마르크스만이 아니라 공산당 선언도 읽고 엥겔스의 영국 노동 계급의 상황 그것도 읽고 할 거예요. 이제 엥겔스 책은 역사 고전 강의 다 읽은 다음에 엥겔스 책은 또 따로 라티오 출판사에서 나온 거니까 또 이제 계속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엥겔스 책 좋은 책이고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좋은 책인데 좀 그 당시에 나온 책 중에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나온 책 중에 그만한 실증 보고서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그거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의해서 사회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그것의 대안이 되는 사회를 제시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한 게 뭐냐? 바로 과학과 기술의 힘이에요. 따라서 그들 역시 계몽철학의 시대라고 하는 큰 흐름, 즉 진보 역사의 진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죠. 마르크스나 계몽철학자들이나 모두 자연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언젠가는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거기 자연과학의 발전, 그게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언젠가는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 295페이지에 그 해제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콩도르세는 여기서 역사를 10개의 시대로 나누었다. 그런데 여기 10개의 시대로 나누었다. 이게 조금 이제 역사 발전 단계론이죠. 10개의 시대로 나누었다. 이것이 약간 신화적인 분위기로 여기 제시되었던 게 가까운 근대, 이들과 가까운 근대에 이것을 제시했던 사람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잔바티스타 피코죠. 역사 단계론, 역사 발전 단계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를 10개의 시대로 나눴다. 몇 개로 나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 발전의 단계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게 옳건 그르건 좀 뭐라 할까요? 인간의 머릿속에 도대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좀 문명 속에서 일종의 사회적으로 계승되어 온 그런 사고방식, 동서를 막론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계승되어 와서 그게 무위판적으로 그냥 무심코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되죠.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 발전 단계론이 아닐까. 역사 발전 단계론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공통관념이겠죠. 공통관념. 좋은 의미에서 공통관념. 저기, 제가 올해 출간한 책,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 거기에 보면 이소크라테스라는 학자가 나오죠. 이소크라테스라는 학자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공통관념. 공통관념에서 출발해서 합의를 통해 진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철학적인 교양이다.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플라톤의 철학 개념하고 소크라테스의 철학 개념은 그게 아니라 진짜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여겼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좀 화끈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 개념이 훨씬 더 합당해 보이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공통관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공통관념이. 공통관념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은 대화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공통관념을 바꾸는 것이 사회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 본래 우월하잖아. 막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것이 진짜다. 이거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될 테고 그게 바로 그들의 공통관념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전통적인 의미에서 남존여비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남존여비 사상이 온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녀 불문하고 다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 바로 그 남존여비 사상이 공통관념이죠. 그런데 그 남존여비 사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지금 걸립니까? 그랬어요, 제가. 걸렸습니까가 아니라 걸립니까요? 아직도 못 바꾸고 있죠. 그냥 남자로서 생물학적으로 남자로서 태어난 것하고 생물학적으로 여자로서 태어난 것, 또 모호하게 태어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능력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런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건데 사회적인 능력을 왜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 확정짓는가. 그런 이유를 제기하는 것. 저는 남자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조잔한 글쎄 벌써 저도 머릿속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좀 조잔한 건 사내 녀석이 좀 조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든단 말이죠. 그런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사내 녀석이 조잔하게 그런 걸 가지고 따진다. 저는 조금 세세하고 자잘하고 그렇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잔신경을 좀 쓰는 게 있어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웃겨 죽겠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아유 뭐 사내 녀석이 털털하게 아무거나 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내 녀석이 자잘한 것에 뭐 쪼잔하게 군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는데 그게 사내 녀석인 거하고 무슨 관계? 기지배처럼 군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왜 기지배처럼이에요? 그거 그냥 개인의 성향 차이잖아요. 남녀라고 하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여자들 중에도 그런 것에 대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자들 중에도 그런 것에 조잔하게 들러붙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공통관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그런 공통관념을 우리는 TOPOS, 토포스라고 합니다. 토포스. 토포스가 장소라는 뜻인데 그 공통의 장소가 있어야 만나지 않겠어요. 저는 애초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 프로토콜, 규약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코드가 안 맞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토포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정확한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보고 서로 합의하고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룬 책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전에 변증론이라고 그랬는데 토피카라는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 최근에 번역본 새로 나왔는데 그거 자체로는 뭐 학문적인 책이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책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이고 예전에 변증론 번역본 까치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거 뭐 공부하니까 저는 변증법 공부하니까 당연히 읽었는데 이번에 새로 번역본 나와서 새로운 책을 사고 예전에 까치에서 나온 거 그거는 뭐 그 거기다 메모해 놓은 거 뭐 이것저것 난해에 적어 놓은 거 이런 것을 다 새 책에다 옮겨줬고 예전 책은 버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이제 수사학이고 동시에 시학 이런 거 할 때 관객들에게 애련과 공포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애련과 공포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려면 심파티, 즉 공통의 정서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즉 관객과 시인과 배우의 시인이 배우의 행동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같은 토포스로 서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심파티가 일어나고 애련과 공포를 통한 카타르시스도 가능해지겠죠. 그런 것도 뭐냐? 그러니까 결국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도 토포스를 마련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약이라든가 또는 토포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것도 바로 그런 점이죠.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이 과정은 그냥 엄밀하고 필연적으로 수학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짜놓은 그런 뭐 운율이 있고 음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런 게 필요해? 규정 불가능한 파토스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 그 상황에 해가지고 욕먹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네. 똑같은 단어 힘내 뭐 이런 말 했는데 지금 내한테 힘내라는 말이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정말 걱정해서 그런 말 했을 때 그죠? 그 토포스가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이 뭐 역사를 10개의 시대로 나눴다 얘기하다가 멀리까지 갔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지금 콩도로세가 역사를 10개로 나눴다. 요 10개로 나눴다. 이거 콩도로세만 한 거 아니죠? 비코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마르크스도 했잖아요. 마르크스도 뭐라고 했느냐. 뭐, 원시공산사회, 그 다음에 농노제 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족쇄에서 해방된 공산주의 사회.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죠? 이렇게 비코, 이게 다 비, 이게 이제 이 역사철학 분야에서는 이걸 비코로 하고 원조를 비코로 잡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코 그리고 마르크스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콩도르세를 되게 생략을 하고 가요. 그런데 콩도르세 중요하다는 것, 콩도르세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10개 시대로 나눴다. 그래서 멀리는 르네상스에서 가까이는 비코에서 배웠다. 르네상스 사람들은 고대, 중세, 현대로 나누었고 비코는 신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의 시대 이렇게 나누었는데 296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에 제가 써놨죠. 역사는 그 자체로 시대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나누느냐가 바로 역사관을 근거로 해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콩도르세 그 역사관을 근거로 나눌 때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앞 단계에서 뒷 단계로 갈 때 그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콩도르세는 인쇄술의 발명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하죠. 인쇄술의 발명이 아주 자기가 보기에는 중요한 시대다. 예. 아홉 번째 시대는 데카르트에서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는 시대인데 이게 진보의 정점이고 그러고 나서 열 번째가 곧 다가올 시대다. 다가올 시대다. 곧 다가올 시대가. 시대가 바로 열 번째 시대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완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의 무한한 자연이 뭐 원자재를 무한히 제공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것을 그것이 숨어있는 전제고 인간의 완전 가능성을 주장하고 그런 완전 가능성은 10개로 나눈 콩도르세가 10개로 나눈 그 시대에 따라서 성취된다.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그 진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추동력은 뭐냐? 바로 과학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책은 뭐 읽는 게 전혀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얇은 책이니까 연말 연시에 이런 책 한번 딱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본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봐도 좋고 이런 책을 쫙 읽고 나면 성취감이 딱 있어요. 이렇게 성취감이 있습니다. 한번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콩도르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지나가야 되는, 놓치지 않고 꼭 읽고 지나가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공교육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공교육 오론에서 교육의 평등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거기에 보면 나오죠. 아무리 투 용법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그겁니다. 공교육 교육의 평등 정말 많이 발전했죠. 이쯤 오면은 서양 사람들이 교육의 평등 얘기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는 동양 쪽이 훨씬 앞서가 있었죠. 교육의 평등. 공교육 오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목차 차례를 보면 사회는 인민에게 공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동등하게 다양한 직업에 관련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여전히 인류를 완성시키는 수단으로서 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재능을 타고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세대의 문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한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되 그 과학을 전수할 수 있는 공교육, 그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자, 콩도르세의 주장만 쫙 읽어보면 이제 인간은 뭐 그냥 완전해지는 것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304페이지 24강 마지막에서 써놨듯이 어쨌든 최종 결과는 대규모 전쟁과 살육이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를 알아보려면 이제 콩더로세 이후에 18세기, 19세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 진보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맘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을 확연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역사는 구체적으로 흘러갔는가 이런 완전 가능성의 이념을 가슴에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사회, 19세기 이후의 사회 이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